김수민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앞서 28일과 29일에 이어 사흘째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북한의 주권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문제와 군수산업, 그리고 군대 분야에서 임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사흘에 걸쳐 당 전원회의를 개최한 건 지난 1990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열린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순찰함 4척이 오늘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인근 일본 영해에 무단 진입했다가 일본 당국이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11시가 조금 안 된 시간 중국 순찰함 4척이 센카쿠 열도에 속한 쿠바시바 인근 해상에 진입했다 90분 정도 뒤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실에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중국 순찰함이 일본 영해를 침범한 것은 지난 17일 이후 13일 만이며 올 들어 32번째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에 대한 공습이 성공했다고 미국 당국자들이 어제 밝혔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 지역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참석해 미군의 공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무슬림 민병대가 장악한 3개 지역과 시리아 지역 두 곳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라크 소식통에 따르면 어제 세 차례에 걸친 미군의 공습으로 적어도 25명의 민병대원이 숨지고 55명이 다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전화통화를 하고 테러 대응 협력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어제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내 테러 행위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 정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이 상호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도 논의했다며 테러와의 전쟁에서 양측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두 정상의 통화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테러 차단과 관련해 미국이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동맹인 예멘의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민감한 시설을 군사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의 아흐야 사레야 대변인은 29일 성명에서 사우디 내 6곳과 아랍에미리트의 3곳을 공격 대상으로 올려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예멘 남부 도시 아달리에서 군사 퍼레이드 중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희생자는 대부분 민간인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내년 초 동유럽 우크라이나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서 새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프로스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남아시아 지역의 파트너를 만나는 등 미국이 우선적으로 방문해야 할 곳을 확정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은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로 탄핵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크게 실망할 것이며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들은 대부분 북한 문제는 동맹과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이 북한에 대한 첫 지원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이 많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는 영하 16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5m, 서해에서는 0.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29일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언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지만 아직 두고 봐야 한다며 상황을 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미국이 대응할 것임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판단을 유보하겠다면서도 그런 상황에서라면 미국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접근 방식을 택한다면 우리는 극도로 실망할 것이라고, 그런 실망감을 드러내 보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약속했고 만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은 이에 대응할 많은 수단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핵화할 경우 북한의 밝은 미래에 대해 약속했다며 북한이 어떤 길을 택하는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미국이 동원할 압박수단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위협을 재고한 것 같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의 고위급 외교에 관여하는 쪽을 택해 성과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수년 동안 공화 민주 행정부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다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외교와 함께 다른 방침을 택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했다면서 그가 그 약속에 전념하고 싱가포르에서 이룬 합의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대부분 북한 문제는 동맹과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원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1월 3일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후보들. 처음에 25명이 넘던 후보들은 중도 포기 등을 통해 27일 현재 15명으로 줄었고 지지율이 높은 5명의 후보들은 모두 대북 정책에 대해 눈을 달리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군으로 비난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Are we a nation that embraces dictators and tyrants like Putin and Kim Jong-un?
바이든 전 부통령은 CNN 방송 등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원하는 모든 것, 합법성을 줬다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이어온 실용적 관계를 끝내고 중국도 빠져나가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단 하나의 미사일이나 핵무기도 파괴하지 못한 채 어떤 사찰관도 북한 땅을 밟지 못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때보다 강화됐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무대에서 더 이상 고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러브레터는 없을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란 공유된 목표의 진전을 위해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동맹국들,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지속적이고 조율된 노력을 함께할 것이라며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핵합의가 대북 해법의 청사진을 제공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상회담을 통한 하향식 방식보다 실무협상과 다자조율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평균 19%의 지지를 받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 외교협회에 북한과의 평화관계 촉진을 통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감축과 사찰, 70년 된 한국전쟁을 끝내고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평화관계 촉진을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기회를 증진할 것이란 겁니다. 특히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조율 속에 평화와 비핵화 과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한국 정부의 현 대북 정책과 가장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안보 체제 구축, 궁극적으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 제거를 위해 단계적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균 16%의 지지를 받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은 신중한 외교를 통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이 세대에 걸쳐 모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들과 단순히 악수하는 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고 검증 가능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외교협회와 민간단체 평화행동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진지하고 현실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되면 첫 단계로 동방국들과 동맹과의 조율 아래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기 증강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하고 검증 가능한 합의의 대가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워런 의원은 이런 잠정 합의가 북한의 핵능력 감축과 재래식 무기 통제,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멈추게 하기 위한 협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지율 평균 9%인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처음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오랜 시간에 걸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핵물질 생산과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이를 국제사찰단이 검증하는 대가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초기 동결 합의를 지지하겠다는 겁니다. 뒤늦게 대선에 뛰어들어 5%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선 북한 같은 불량 국가들을 미국 혼자 상대할 수 없다며 주변국 등 가급적 많은 나라와 긴밀한 관계 속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you can't deal with a rogue state like Korea by yourself. You have to have great tight relationships with all.
블룸버그 전 시장은 당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해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자세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첫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평균 3%의 지지를 받는 앤드루 양 후보는 북한과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길을 찾기 위해서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관여, 즉 대화하고 접촉하겠다는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데이터 포 프로그레스와 커먼 디펜스는 최근에 발표한 양 후보 분석집에서 그가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대북 접근법을 선호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도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요 대선 후보들은 오는 14일 첫 경선 코커스, 즉 당원대회가 열리는 아이오와주에서 7차 토론회를 갖습니다. BN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일부 언론과 미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오보 또는 잘못된 경보를 발령한 건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감이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작동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새벽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북한 미사일이 홋카이도 동쪽 약 2,000km 바다에 떨어졌다는 속보를 냈다가 25분 만에 오보임을 시인하며 사과문을 냈습니다. 또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한국 동두천의 미군 기지인 캠프 KC에서는 공습 경보 비상 사이렌이 실수로 울려 기지가 잠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 제2보병사단 대변인 마틴 크리아튼 중령은 기계 조작 실수로 비상 경보 사이렌이 울렸다고 해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캠프 케이시는 비무장지대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 부대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빈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최근에 잇따른 사고는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위협한 크리스마스 선물과 새로운 길에 대한 고조된 긴장감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Given the high state of tension, you know, the Christmas gift and all the rhetoric surrounding that, when people hear an alarm, they assume the worst.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발생하는 오경보는 상황을 오판하도록 만들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ese minor, you know, seemingly minor mistakes can have effects that no one.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긴장감이 반영된 오보들로 밀어볼 때 긴장을 끌어올리려는 북한의 의도는 일단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에서 거절당했던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데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certainly succeeding in increasing tension, but so far they fail to force the Trump administration to.
당초 연말까지 도발 수위를 높여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을 바꾸려고 한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오경보가 지난해 1월 13일 하와이에서 잘못 발령된 탄도미사일 경보 사고와 유사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사고는 하와이주 정부 비상관리국 직원이 작업 교대 과정에서 경보 체계를 점검하던 중 일어난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토머스 카라코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국장은 조기 경보 체계 오경보가 전략무기나 미사일 방어 체계 작동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VOA 질문에 전무하다고 대답했습니다.
Our missile defense systems rely on multiple phenomenology. We're not going to be shooting things off on the basis of a faulty text message.
카라코 국장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지난해 하와이나 최근의 사고와 같은 단순한 오경보 문자에 따라 작동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경보가 우발적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일축한 겁니다. 카라코 국장은 이번 오경보를 이유로 미국의 전략 자산이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신뢰도를 문제 삼는 건 전적으로 부적절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포착해 공개했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 7월에도 불법 환적 정황이 포착됐는데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가 2년 넘게 꺼져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은 바다 위 커다란 유조선 맨편에 작은 배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호수로 보이는 줄 여러 개가 두 선박 사이를 잇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북한 유조선과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소형 선박의 모습을 담은 사진 석장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 선박이 북한의 유조선 남산 8호로 자료를 종합해봤을 때 정황상 불법 환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에 따르면 남산 8호는 지난 16일과 17일 중국 상하이 근해에서 남동쪽으로 290km가량 떨어진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으로 의심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외무성은 이런 상황이 일본 방위성 P-1 초계기 등의 정찰 활동을 통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뿐 아니라 관련국들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불법 환적 정황을 포착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11번째입니다. 주목되는 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정황이 포착된 시간입니다. 외무성이 공개한 시간은 각각 지난 16일 낮 12시와 17일 오전 9시로 활동 모습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는 시간대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북한이 불법 환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어두운 밤이나 동이 트기 전인 새벽녘 환적을 한다고 지적했지만 이와는 반대인 겁니다.
They transfers at night or just before dawn. To reduce the
실제로 남산 8호는 앞선 지난해 7월에도 일본 외무성에 의해 불법 환적 정황이 포착됐는데 당시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불법 환적이 어두운 자정 무렵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북한이 아예 대놓고 불법 환적을 한 연례 보고서와 9월 중간 보고서를 통해 불법 환적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엔 미국 재무부에 의해 특별 지정 제대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선박 추적 사이트인 마린 트래픽을 통해 확인한 결과 남산 8호는 2017년 9월 이후 2년 넘게 단 한 번도 선박 자동식별 장치 AIS를 켜고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에서 대북 제재 업무를 전담한 미국 전문가가 북한의 제재 회피 기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며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전문가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인들이 이름과 국적을 세탁하며 세계 금융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특히 사이버 영역에서는 기존 불법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역량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는데요.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That's their policy. They're trying to get the UN to selectively lift some of the sanctions.
유엔 제재를 선별적으로 해제하려는 두 나라의 정책을 반영합니다. 유엔 안보리 내에서는 제재 방향과 관련해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벌써 수에 제한 접근법을 달리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점점 강화되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움직임은 이런 분열과 맥을 같이 합니다.
북한의 선박 간 환적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에 큰 우려 사안이었는데요.
The panel has been investigating illicit ship-to-ship transfers of petroleum.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유류 공급망을 악용하고 국제금융체계에서 해외 회사들과 공모하는 정황을 문서화했습니다. 북한 관련 유류 거래업자들에게 큰 돈벌이가 되는 시장이 존재하고요. 그 이윤폭은 상당합니다. 중국 등 한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연루돼 있습니다.
북한 전 고위 관리에 따르면 북한이 여전히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There was an investigation of more than two dozen cases of coal exports.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3~4개 동남아시아 나라들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석탄을 넘긴 정황을 조사했습니다. 러시아 극동항구를 거치는 모습이었죠. 북한은 이렇게 여러 경로를 이용해 가짜 운송을 하고 또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또 항해 경로를 이탈하고 위조 서류를 이용하는 등 각종 수법을 썼습니다.
그런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등이 해상 작전을 벌였는데 단속망에 걸리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보시나요?
Yeah, at any given time there's quite a few cases and those are all being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상당수의 환적 사례가 적발됐고 또 전문가 패널은 이를 모두 기록으로 남겼죠. 이 기록은 관련 유엔 회원국에게 전달되고 해당국들은 자체 정보 수집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재의 허점을 그만큼 쉽게 찾아낸다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위험한 수법을 써야 할 정도로 제재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The evasion techniques used by the North are constantly evolving.
북한의 제재 회피 기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교해져서 제재를 우회하고 있고요. 또 그만큼 제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가령 북한은 소형 선박에 주로 장착하는 이 클래스 B AIS를 이용해서 환적 선박들이 소형 선박의 안내를 받는 형태로 제재를 우회합니다. 개인의 경우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의 도움으로 정체를 숨기고 활동하기도 하고요. 이런 개인들이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르면 이들은 일제히 서류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나타나 새 위장 회사를 찾습니다. 바로 이런 개인들과 회사를 찾아내 제재해야지 이 자산 동결을 위해 제재 명단에 오른 이름만 비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수법을 적발하고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Part of the reason that North Korea is able to continue to operate is because
북한이 불법 활동을 계속하는 건 은행 계좌를 열기 위해 다른 이름과 국적을 사용하는데 정말 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이런 활동을 찾아내 조치를 취하는 데 숙달돼야 합니다. 북한이 만든 회사들의 법인 등기부에 북한 국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 발행 당국도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많은 경우 홍콩 기업 등의 명의를 빌리기 때문이죠. 합작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 이름을 내세워서 이 북한 국적을 숨기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에 연루된 네트워크는 국경을 넘나들며 돈과 사람, 상품을 보내는데 경험이 풍부하고 잘 훈련돼 있습니다. 이 세계 굴지의 금융기관들까지 이용되죠.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저 어네스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홍콩 무역회사가 석탄을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과 북한 은행 관계자가 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회사를 이용해 미국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를 통해 송금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 중에도 계속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십니까?
DPRK undertook its sixth nuclear test in September 2017 and conducted.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했고요. 올 들어 2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한 뒤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요. 올해 7번째 신년사를 통해서도 그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그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문가 패널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에서 활동하시면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뒤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이 느슨해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The last time we had any resolutions from the Security Council were four resolutions in 2017.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건 2017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해 6월 2일, 8월 5일, 9월 11일, 그리고 12월 결의안을 채택했죠. 그전엔 2016년 3월 2일, 11월 30일에 그렇게 했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엔의 다자제재 체제에서 2018년부터 2019년 내내 새로운 결의안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대북제재가 강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대북제재가 다소 느슨해졌다는 뜻은 아닌가요?
I didn't say they've been eased. Eased means you need to take sanctions off.
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재 완화란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니까요. 유엔 안보리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신규 제재를 채택하지 않았으니 그전에 통과된 제재만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제재는 그대로 있지만 이후 제재가 강화되지 않은 것은 명백합니다.
대북 제재 위에서 특히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적하셨는데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은 현재 어떤 수준까지 왔다고 파악하시죠?
A lot of policymakers for many years have doubted the sophistication.
북한이 사이버 영역에서 갖고 있는 기반 시설과 이 기술적 역량에 대해 정책 당국자들은 오랫동안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책 대응이 늦어지게 됐고요. 북한과 외교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를 겨냥한 북한의 정교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이해하고 방지책을 찾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북한은 외화를 획득하고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데 현재 사이버 공격을 통해 벌어들이는 경제적 이득이 다른 불법 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을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많은 사이버 공격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Some of these attacks are very, very sophisticated. For example, you know, in May 2018.
네, 몇몇 공격은 정말 정교했습니다. 2018년 5월 칠레 은행을 해킹해 천만 달러를 국제 금융 결제망인 이 스위프트를 통해 홍콩으로 빼돌렸고, 같은 해 8월에는 인도의 코스모스 은행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서 1,400만 달러를 가져갔습니다. 5시간 동안 28개 나라의 ATM,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돈을 빼갔는데요. 이 기법이 매우 정교하고 계획이나 조율도 철저했습니다. 이 북한은 이 과정에서 방어망을 3중으로 쌓았습니다. 거래 확인 절차를 건너뛰기 위해 스위프트를 위태롭게 만들었고요. 또 은행 내부 시스템을 훼손시켰으며 또 현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사이버 영역에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We are seeing, you know, starting in 2018-2019, these attacks are moving beyond just banks.
은행과 실제 현금을 겨냥하는 방식에서 대응과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돈 세탁도 여러 차례 할 수 있는 영역이죠. 많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 부문에 비해 규제가 훨씬 덜하다는 것은 북한의 공격에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이죠.
그런 공격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So there's three kinds of attacks, really. There's SWIFT attacks, cryptocurrency attacks.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스위프트 전산망 공격,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 그리고 가상화폐 채굴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국은 금융 부문과 기관에 적용하는 기존 규제를 가상화폐 영역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돈 세탁 방지 의무가 있으니까요. 아울러 수상한 거래를 주시하고 정부의 관련 정보를 보고하는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해당 자산을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매우 견고한 정보 교환과 협조 체계도 구축돼야 합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사이버 공격 정보를 사법, 금융기관 등 각 부처와 민간 부문, 그리고 다른 나라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대응 기법도 서로 나눠야 하고요. 또한 사이버 공격이 다른 부문이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분리 기법도 개발해야 합니다. 여태껏 보지 못한 훨씬 정교한 공격과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고도로 훈련된 세력을 상대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들인 거죠.
지금까지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와의 대담을 보내드렸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금수 품목인 석탄과 유류를 운반하는 선박들이 올해 100여 차례 북한 남포항을 드나든 것으로 민간 위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에 반입되는 정제유의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를 촬영한 24일자 위성사진에 대형 선박 두 척이 정박한 모습이 찍혔습니다.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포착된 이들 선박들은 길이가 각각 약 150m와 130m로 며칠 전까지 해당 지점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박이 이뤄진 시점이 최근이란 의미입니다. 이들 선박 두 척은 모두 선박의 적재함 덮개가 열려있는 상태로 정박 지점이 석탄 항구인 점 등으로 밀어볼 때 석탄을 싣거나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항구를 촬영한 다른 날짜의 위성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이런 방식으로 12월 한 달 동안 최소 5척의 선박이 이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간을 되돌려 올해 1월부터 살펴보면 이달 24일까지 해당 항구에 정박한 선박은 최소 71척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별로는 11월 9척이 해당 항구에서 포착돼 가장 많은 선박이 드나든 시점으로 기록됐고 이어 8척씩이 확인된 2월과 5월, 8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1월과 3월, 7월 등은 단 3척씩이 발견돼 평소보다 정박한 선박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위성사진이 촬영되지 않거나 구름으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날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해당 항구에 정박한 선박은 71척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2017년부터 북한 석탄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선박들이 석탄을 실어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로 향했다면 이는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올해 2월 촬영된 또 다른 위성사진 서비스의 사진을 살펴보면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해 구글 어스에 공개된 해당 위성사진에는 길이가 175m에 이르는 대형 선박이 석탄 항구에 정박한 모습이 확인됩니다. 특히 이 선박의 적재 공간 위로 석탄 등을 옮기는 대형 크레인이 뻗어 있어 당시 석탄을 싣는 작업 중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박은 최근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등을 이유로 압류해 매각 처리한 와이즈 어네스토와 길이가 비슷합니다. 앞서 와이즈 어네스토는 이곳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인도네시아로 향했다가 억류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서도 유조선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의 움직임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올해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 정박했던 선박은 최소 47척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4월을 제외하고 매월 2척에서 6척의 유조선들이 해당 시설에 1, 2일간 머물다 떠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약 150에서 200m 떨어진 해당 지점이 수중 파이프로 연결된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유조선들은 외부에서 확보한 유류를 이곳 하역 시설을 이용해 내륙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반입될 수 있는 정제유의 연간 양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이 매년 연간 상한선을 크게 넘어서는 유류를 반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이 북한에 대한 첫 지원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은 농업, 에너지, 재난관리 분야 등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5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북한은 이 기금의 지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출한 제안서에서 국토환경보호성과 농업성 등 7개 관련 부처가 유엔 식량농업기구 녹색기후기금과 공조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이 지원하는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 내 관련 기관의 제도적 미비점과 이를 개선하는 데 드는 자문, 물품 구입과 부대 비용 등 75만 2,100달러의 자금을 활용해 북한이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2년에 걸쳐 관련 부처들의 업무 재편, 그리고 필요 장비와 물자 등의 추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지침을 마련하게 됩니다. 북한 국가기관들과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평가 항목을 통해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사업 진행 경과를 수시로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2397호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식량농업기구가 사업에 필요한 물적, 금전적 사항을 1차적으로 관리합니다. 또 식량농업기구 북한 사무소는 이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유엔 회원국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은 내년 1월 관련 정부 부처들이 녹색기후기금, 식량농업기구와 3자 협정을 맺고 3월경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이 이란과 연계된 이라크와 시리아 시설 5곳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이 제공한 정보로 테러 음모를 차단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설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 공습을 단행했다고요?
네, 미 공군이 29일 오전에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와 시리아 민병대 군사시설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9일 이라크 민병대인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이라크 정부군 기지를 거듭 공격하는 것에 대응해서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카타이브 헤즈볼라 군사시설 5곳에 대해서 정밀 방어 타격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도 이번 공습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다고요?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그리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이날 오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공습 배경, 작전 과정, 성과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군사작전에 대한 설명은 에스퍼 장관에게로 돌리고 미국의 대이란 정책과 관련해서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번 공습은 미국민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드는 공격들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민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드는 공격이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네, 최근 몇 달간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정부군 내 미군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자주 있었는데요. 특히 지난 27일에는 북부 키르크쿠 주둔 이라크 정부군 기지에 30여 차례 로켓포고 공격이 있어서 미국인 한 명이 숨지고요. 다른 여러 미국인과 이라크 군인들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이 공격 주체가 이란과 연계된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보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혹시 이외에 또 어떤 중요한 말을 한 게 있나요?
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미국은 절대로 이란이 미국민들을 위험하게 만들도록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말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기자회견에 동석했다고 했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F-15 전투기들이 이라크 서부 그리고 시리아 동부 지역에서 사령부 또는 무기고로 쓰이는 시설 각각 세 곳과 두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성공적이었고 전투기와 조종사 모두 무사히 본대로 귀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카타이브 헤즈볼라 측에서는 전투원 적어도 25명이 사망하고 55명 이상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앞으로 또 다른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면서요?
네, 에스퍼 장관은 이번 공습 작전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면서 미국은 확실하게 자위권을 지키고 민병 조직의 나쁜 행동을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행동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에스퍼 장관과 미 고위 군 당국자들은 공습 전날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지의 정황을 설명하고 공습을 승인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카타이브 헤즈볼라라는 것은 어떤 세력인가요?
네,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 조직인데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와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리아 정부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시리아까지 병력을 파병하면서 이라크 정부군보다 더 앞장서서 이른바 대테러전을 주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 시아파 민병대를 이란 대리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공습에 대해서 그러면 이란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테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라크 땅 그리고 이라크 군사 세력에 대한 미국의 침공은 명백한 테러 사례로 이란은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라크 정부 측은 어떻습니까?
네, 이라크 정부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 공습 30분 전에 이라크 정부의 이 공격 사실을 알린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라크 정부는 공습을 강하게 반발하면서 취소를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라크 총리실 대변인은 이번 공습은 이라크의 주권 침해이자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라크 민병대 측은 미국의 공습에 강력한 대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러시아에서 테러 음모가 적발됐다고요?
네, 러시아가 미국이 제공한 정보 덕분에 이 새해 연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벌어질 뻔했던 테러 공격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29일 언론 보도문을 발표하고 용의자들을 체포하는 동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발표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앞서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서 이 새해 연휴 기간 동안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테러를 자행하려고 준비했던 러시아인 두 명을 지난 27일에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제2의 도시입니다.
네.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줬는지는 알려졌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이 관련 용의자들을 테러 모의, 테러 조직 가담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이 테러를 준비한 증거물들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고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9일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사전에 테러 음모를 적발하도록 미국 정보기관이 도움을 준 데 감사를 표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전화통화에서 양국 현안을 논의하고 또 두 나라가 대테러 분야의 공조를 유지하기로 약속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2년 전에 똑같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이 카잔 성당 등 공공장소를 노린 테러 음모를 미국 중앙정보국이 적발해서 러시아 정부에 알려서 사전에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과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는 지난 몇 년간 특히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번의 테러 음모가 있었다고요?
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안기관 근무자들의 날을 맞아서 행한 연설에서 이 보안당국 노력으로 올 한 해만도 33건의 테러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치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여러 가지 문제로 꼬여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부터 시리아와 터키, 우크라이나 등을 둘러싼 이견,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두 정상끼리는 사적으로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앞으로 연방 상원에서 진행될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는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증인 출석에 줄곧 부정적이었는데요. 27일 아이오와주의 유력 신문인 디모인 레지스터와의 대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상원 소환에 불응하느냐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 상원의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네, 탄핵 심판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소환에 불응하는 이유는 탄핵 심판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을 다루도록 고안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말했는데요. 여기에 자신을 증인으로 부르는 건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시도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보도의 파장이 커지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별도로 28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어제 한 말 중에서 명확히 해두고 싶은 게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40년 공직 생활 동안에 합법적인 명령에는 언제나 따라왔다고 강조했는데요. 부통령 8년 재임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의회의 적법한 감독 요청에는 협조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 적법한 소환장을 보내면 응하겠다는 건가요?
네, 주요 매체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입장을 번복했다고 적었습니다. 디모연 레지스터는 트윗 내용을 다시 보도하면서 어떠한 소환에도 응하겠다고 밝힌 걸로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AP통신 등 일부 매체들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 여부를 여전히 불명확하게 남겨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불명확하게 남겨뒀다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네, 상원에서 적법한 소환을 할 수 없을 거라는 말을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어지는 트윗에서 공화당의 소환장에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무조건 받아들이진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이 한 말의 요점은 탄핵이 트럼프 대통령 행위에 관한 것이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안에서 대통령 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공격했습니다. 상원에서 적법한 소환장을 발부하면 그는 따라하고 또 그럴 걸로 본다고 29일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다만 지금 초점을 맞춰야 할 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의회 출석 여부가 아니라 백악관 전 현직 당국자들에게 이미 발부된 소환장을 집행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이 탄핵 소추를 촉발시킨 이른바 이 우크라이나 추문 대상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의 현지 행적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는데요. 국내 정치에서 경쟁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외국 정부를 끌어들였다는 권력 남용 혐의가 이 탄핵 소추 결의안 제1항이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는 영하 16도에서 영상 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5m, 서해에서는 0.5 내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 낮 최고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스느주 맑고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5도. 강계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24도, 최고 영하 11도. 해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3도. 함흥은 맑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상 2도, 장진 맑고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11도, 해산 오전에 구름 오후에는 맑고 최저 영하 25도 최고 영하 12도, 청진 맑고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2도, 선봉은 맑고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4도입니다. 원산은 맑고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0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앞바다 맑고 물결은 1 내지 3m, 동해 먼 바다는 구름이 많고 오전 한때 눈이 내리고 물결은 오전에 3 내지 5m, 오후에는 2 내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안은 구름이 끼고 물결은 오전에 1 내지 3m, 오후에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We visit Indian.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at.
There's approximately 150 immigrants and refugees.
No, it's here. I can have it.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는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 위원장은 어제 북한의 주권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문제와 군수산업 그리고 군대 분야에서 임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사흘에 걸쳐 당 전원회의를 개최한 건 지난 1990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열린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분석가들은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순 철함 4척이 오늘 동중국해 생칸쿠 열도 인근 일본 영해에 무단 진입했다고 일본 당국이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11시가 조금 안 된 시간 중국 순찰함 4척이 생칸쿠 열도에 속한 쿠바시바 인근 해상에 진입했다 90분 정도 뒤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실에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중국 순찰함이 일본 영해를 침범한 것은 지난 17일 이후 13일 만이며 올 들어 32번째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에 대한 공습이 성공했다고 미국 당국자들이 어제 밝혔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 지역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참석해 미군의 공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소식통에 따르면 어제 세 차례에 걸친 미군의 공습으로 적어도 25명의 민병대원이 숨지고 55명이 다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전화통화를 하고 테러 대응 협력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어제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내 테러 행위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 정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이 상호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도 논의했다며 테러와의 전쟁에서 양측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두 정상의 통화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테러 차단과 관련해 미국이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동맹인 예멘의 후티인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민감한 시설을 군사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의 아흐야 사레야 대변인은 29일 성명에서 사우디 내 6곳과 아랍에미리트의 3곳을 공격 대상으로 올려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예멘 남부 도시 알달리에서 군사 퍼레이드 중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희생자는 대부분 민간인이었습니다.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내년 초 동유럽, 우크라이나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서 새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프로스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남아시아 지역의 파트너를 만나는 등 미국이 우선적으로 방문해야 할 곳을 확정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미 하원은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로 탄핵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타이완의 민주주의가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 아래 있다며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과의 유대관계를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